다음 곡지는 경제의 근본. 어떤 뭐 유시민이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들어본 분 있습니까?
못 들어봤어.
뭐 유튜브인지 뭐, 뭘 하고 있겠죠. 팟캐스트인지.
어디야?
뭐 이렇게 쿵저리쿵 뭐 개인적 이론이 어떻고 뭐가 두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99% 뻥이 뻥 다 개소리야. 그래서 천하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 뭐 불경기가 어떻고 그런 게 어딨어. 다 개소리야. 에이 그 멍청한 소리를 하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불경기가 아니고 그냥 전쟁으로 인한 시장 붕괴라고.
시장 붕괴요?
그렇죠. 일단 남북한이 지금 전쟁한다고 칩니다. 그럼 경제가 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불경기냐고.
와, 그 묘하네 표현이.
그래서 생산력이 경제의 본질이다. 근데 경제학자들이 이걸 이야기 안 해. 생산력이나 기술 이런 것은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인구 이런 것도 고정되어 있고 그냥 뭐 금리, 환율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등신 같은 소리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이 아니고 그거는 지엽 말단적인 부분이라고.
근데 그거 좋아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공리 공론이고 헛소리지.
그렇죠.
예를 들면 일본이 2차 대전 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그럼 경제는 계속 망했을 거 아니야. 계속 망했는데 그 침략을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2차 대전을 벌였겠냐고.
그러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 공장도 많이 짓고 했는데 6.25로 다 재떼미가 됐지.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챙긴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왜 했냐고. 중일전쟁은 또 왜 했고 2차 진주만 공격은 왜 했냐고. 돈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력 전체 경제 뭐 물가 이런 거 떠나서 생산력 전체는 계속 증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당시 일본이 생산력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시장은 불경기고 막 물가는 폭등하고 그래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당시 일본이 먹을 게 없어서 만주에서 콩깨 묵가지고 그랬잖아요. 도스에 다 공출하라 그러고 산에 송진 끌고서 기름 쓰고 이렇게 기름 쓰고. 거의 비참할 정도로 했지만 전체 생산력 계속 상승했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 2차 대전 막바지로 갈수록 무기 생산이 늘어났어. 우리가 생각하면 이 독일이 계속 폭격을 당해서 무기 생산이 줄어들었을 거다. 실제로 그 반대예요. 45년 봄 거기가 생산의 절정이었어요. 드레스덴이 폭격 빠져서 콩가루가 됐는데도 옆에 땅 파가지고 공장 돌고 있었던 거야.
아 근데 왜 그렇게 오히려 또 우리 상식하고 다르게 생산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고기만 몰인하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풍선 효과인데 여기 찌그러지면 여기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장 물가 이런 것만 보지 국가 전체의 총 생산력이 계속 증대된다 이런 본질을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챙긴 거야. 다시 말해서 일본은 2차 대전으로 재떼미가 된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생산력을 계속 챙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뭐 물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일본은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걸 만들면서 기술을 얻었잖아. 그래서 일본이 제로센이나 뭐 잠수함, 항공모함, 전함 이런 걸 만들면서 생산력을 끌어올린 거예요. 대신 일본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쫄쫄 굶었지.
그렇지 뭐 다
우리는
죽고.
일본 국민이 쫄쫄 굶은 것만 생각하고 일본이 전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생산 기술을 그대로 써먹고 그걸로 일어섰다는 걸 생각 안 하잖아.
사실 지금 자동차 회사를 갖고 있는 국가들 전부 다 전쟁에서
그렇죠. 그 전쟁한 나라들이 그 다. 전쟁하던 그 생산력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야.
뭐 BMW 뭐 다 그렇죠. 그.
그럼 경제학자들 이런 얘기 다 개소리라는 거지. 본질을 바로 경제학자들을 보면 2차 대전 때문에 일본은 망했어. 일본 경제에 그들났어. 이게 경제학자의 관점이지만 구조론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망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챙겼다. 생산력은 계속 향상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산력에는 영토라든가 인구, 석유, 자원 이것도 포함돼요.
그렇죠.
우리는 생산력이라고 하면 뭐 꼭 그 시장에 있는 물건 이것만 생각하는데 발명부터 시작해서 그 뭐 종교, 관습 이것도 다 생산력이에요. 종교가 왜 있냐고. 종교가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 부족민보다 잘 살아요. 그래서 동원력이라고. 교회 사람 막 동원하잖아. 정광훈도 막 몇만 명씩 동원해.
정광훈 대단한 사람이네.
그것도 생산력이에요. 우리가 생산력이라고 하면 꼭 그 뭐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인이 아기 많이 낳는 것도 생산력이고 땅 늘 정복해서 영토를 빼앗는 것도 생산력이고 아랍이 석유 파내는 것도 생산력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생산력이네요.
그렇죠. 그런 이런 그 종합적인 생산력의 정도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불경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장난하는 거고 보이지 않게 생산력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 경제란 결국 이 생산력 싸움인데 생산력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지금 다섯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 이 다섯 나라밖에 없는데 특히 중국이 무서운 게 이 사진을 제가 올려놨지만 이 쿨리 아저씨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 진짜 무서운 아저씨야.
제가 중국 사이트까지 가서 읽어봤는데 235km까지 전달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안 믿는데 어떻게 235km를 짊어지고 가냐고.
근데 옛날 동현님이 네,
그렇죠.
예. 뭐 말씀 많이 얘기했잖아요.
조선시대 그 통신사 일행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데 하루에 90km씩 짊어지고 가요. 한 사람당. 잘 거기에 막 산 넘어가는 거야. 지금은 평지로 가지만 옛날은 다 산을 넘어갔어요.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간다고. 90km 정도는 가뿐하게 짊어지고 가요.
근데 저도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느낀 건데 가방 10kg면요 어깨 빠져요. 10kg만 돼도 미치겠는데 무거워서.
이렇게 평생 짐만 지다 보면 이르기 나는 거죠. 그 네팔의 세르파들은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가잖아.
와, 진짜 미친 짓이야 이거.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어몽길보다 그런 분들이 더 상을 받아.
그런데 이런 생산력을 결정하는 핵심이 제가 그걸 철학이거든요. 그 철학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철학이 아니고 그 스탈린의 사회주의 철학 이런 게 있고 마오이즘, 모택동의 그 농민을 동원하자는 철학 이런 것도 있고 근본적인 그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드웨이 영화가 이번에 나왔는데 일본군하고 미군이 열심히 싸웠는데 그 철학의 차이를 별로 드러내지 못했어. 일본군이 왜 졌는지 미드웨이 영화에서 설명을 못했어. 그냥 일본도 열심히 싸우고 미국도 열심히 싸웠는데 그냥 미국이 암호를 해독해서 이겼다. 근데 보면 미국인은 그 또라이 비행사가 있어요. 미친놈이 그냥 혼자 잘난 척하면서 막 비행기로 고개 운전을 하고. 영화 보셨어요?
아니야 영화는 안 봤는데 사실 그런 그게 흔한 레퍼토리라서
베스트 대회라고 있어요. 근데 일본군은 지휘관 말을 다 잘 들어. 다 모범생이야.
모범생이죠.
일본군은 그러니까 엘리트들 다 진중권들이야.
말 잘 듣지.
미군은 다 김어준이야. 시바시바하고 돌아다니고 막 시바 졸라하는 게 미군이고
아, 진중권 만명하고
그러니까 진중권하고 김어준하고 해서 김어준이겠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은 그 소수정예라는 엘리트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로선을 운전하는 그 파이터들이 비행사들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났어. 그래서 미국 내객기 조종사를 다 죽였어요. 그 200대 가까이 격추시켰는데 미군기는 오른쪽 쪽 다 죽였어. 근데 미군에 김어준이 있었어. 아니, 또라이가 한 명 있었어. 걔가 다 박살 혼자서 항공모함 세 척을 그냥 박살내버렸어.
아니, 이게 제가 좀
실제로 두 척인데 한 척까지 그 자기가 끌고 비행대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세 척을 다 혼자서 작살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철학의 차이가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에는 엘리트 철학도 있고 민중 철학도 있는데 엘리트 철학은 그 뭐야 프로시아 제국 때 비스마르크 시대에 생긴 거예요. 귀족들이 농민을 이끌어야 된다. 이게 독일의 좀 엘리트 철학이고 민중 철학은 이제 히틀러와 롬멜 이런 애들이 하는 거고 미국은 이제 패턴 전차부대 패턴이 약간 김어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라이 정신을 이긴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렇죠. 약간
또라이야 전쟁의 꽃이다 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한국은 약간 뭐 어떻게
그래서 한국은 선비들 있지 이순신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약간
한국 쪽은 내가 봤을 때 엘리트야.
그렇죠. 말 잘 듣고 이런 거.
근데 이 일본식으로 복종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좀 금방진 엘리트지. 우리나라 선비들은 그 일본의 상명하복하고 좀 틀려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네. 같아요.
내가 더가 일본을 점령하고 가서 일본인들을 내가 만나보는 게 다 어린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럼 어린애처럼 개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른들 말을 잘 듣는다. 어른이 시키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일본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비들은 말 안 들어. 임금한테도 개긴다고.
근데 어느 순간 말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듣다가.
하여튼 그 일본은 좀 이제 부족주의이기 때문에 그 말 듣는 숫자가 많고 우리나라는 한 10명. 아. 우리는 뭔가 대화를 해도 한 10명이 의사결정을 하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한 100명 모이면 안 돼요. 우리는 흩어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인처럼 단결이 안 된다. 일본인들은 단결이 잘 되는데 왜 조선인들은 단결이 안 될까. 그만 한국인은 보통 의사결정하는 게 많아봐도 5명, 10명이야. 일본인들은 맞설이 하려면 최대한 300명이 모여야 하거든. 300명이 안 모이면 맞설이가 안 된다고. 중국은 3,000명 모여야 태국을 한다고.
근데 또 결정적으로 왜 우리도 왜 그 국정농단 사태 때 같은 경우에 한국인이 오히려 더 많이 모이는 것 같거든요.
그건 시위니까 그렇고 보통 이제 이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는 주변의 어떤 인간관계가 한국은 한 1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한 10명에서 체면을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일본은 그 숫자가 좀 많아. 그 중국은 더 많아.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인은 면전에서 야 이 바보야 이러면 밤에 칼로 쫓아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한 100명이 봤어 그걸. 그러면 이미지가 구겨진 거야. 100명이 야 이 바보야 이런다고 홍콩 영화 봐. 한 100명이 다 모여서 홍금바한테 바보야 그러고 뭐 주성치한테 막 100명이 다 주성치한테 막 침뱉고 그런다고. 그럼 주성치 막 100명한테 얻어맞고 막 발피고 그런다고. 우리나라 영화에 그게 안 나오잖아요. 홍콩 영화 보면 좀 이상해. 주성치 못됐어. 포악해. 그 주성치 다른 애를 막 때려도 영화에서 자기가 얻어맞기도 하고. 그럼 중국인도 저렇게 사람을 패나? 근데 주성치 영화 보면 여러 사람이 한 명을 개망신 주고 침뱉고 몰매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중국인 면전에서 비판을 하는 이유는 다 소문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멸시하는 그때부터. 그러면 한신이 가랑이 밑을 기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렇게 모욕을 하지도 않고. 근데 중국인은 한신이 가랑이 밑을 기었대 하고 천하에 소문이 나버리는 거야. 한 1억 명이 그걸 알고 있어. 큰일 난 거야. 그걸 밤에 칼 들고 가야지. 일본에는 마사리 한 3, 400명 한 소문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럼 3, 400명 안에서 왕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문나도 10명이야. 10명한테서 왕따 되는 거는 견딜 수 있지. 일본은 300명한테 왕따 됐다. 이제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거야. 히키코모리가 돼버린 거지.
그럼 중국은 1억 명이에요?
그렇죠. 중국은 그 대신 다른 동네를 가버려요. 중국 땅이 넓기 때문에 다른 성으로 이사 가버리면 돼. 이런 어떤 철학의 차이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이다. 독일도 그런 의사결정구조가 있고 유태인도 그런 제가 볼 때 유태인도 그 그룹이 작을 것 같아요. 평판을 결정하는 규모가 작아. 그게 작아야 좋은 거예요. 한 1,000명, 10,000명이 다 손가락질하고 바보야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좀 그 인도 같은 경우도 그 단위가 크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창피해서 밖에 안 나고 혼자서 막 골방에서 연구해서 노벨상 받고 맨날 친구 만나러 가서 노벨상을 못 받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구조가 그 생산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브라질이나 아프리카는 왜 가난하냐. 맨날 축제하니까 그러고요. 축제 결정 구조야. 그러니까 축제는 열심히 해야지. 축제 생산력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산업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야. 뭐 불경기, 뭐 재정, 금리, 환율 이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 아저씨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 건 이 풍선 효과가 있고 이쪽에 누리면 조금 이쪽이 튀어나와요. 조금 이제 사이클이 짧아지느냐 길어지냐. 일단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를 더 지으면 조금씩 또 문제 생겨요. 또 안 지으면 또 문제 생겨요. 그런데 시간 텀의 문제지 그게 너무 매몰돼서 막 내가 계속 게시판에는 집 더 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걸 읽어보고 막 급하게 집 지자 이러면 안 돼요. 선거 끝나고 지어도 돼. 좀 긴 호흡으로 해야 된다고. 이런 그 큰 틀에서의 생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방금 긴 호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긴 호흡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짧은 호흡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기준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를 누르면 조금 있다가 지금 효과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삼성이 반도체가 망했다. 조금 있으면 현대가 차가 잘 되거나 그런 효과가 항상 있어. 그 너무 막 조급하게 큰일 났어 하고 막 호들갑도 조중동이 맨날 그러잖아요. 조중동이 맨날 와 조선업 다 망했어 그런다고.
한겨레가 더해.
근데 정부에서 잘 관찰해서 해야 되지만 좀 큰 흐름으로 보면 이쪽에 누르면 반드시 이쪽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 깎아주거나 안 해주거나 반드시 그 밸런스가 맞아요. 저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그 정책을 하나 안 하나 별 의미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자기가 경제 살렸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오바마가 다 살려놓은 거야. 그게 지금 나타난 거지. 그래서 트럼프는 막 내가 급하게 조치를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중국을 쥐어짜서 막 기계 살렸다 이렇게 다 뻥이지. 이게 군불처럼 지그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오바마가 8년 동안 군불을 떼놨더니 이제 트럼프가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응대를 찢으면서 아 이거 방금 내가 뗀 거라고. 트럼프가 조진 거는 이제 5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좀 지켜봐야 돼.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박근혜가 조져놓은 거 5년 뒤에 나타나
지금 나타나고 있어. 큰일 났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 못 살리는 다 박근혜 때문이야.
야 편리하다.
다음 곡지는 자유는 서로 지목한다. 저 제가 존재가 뭐냐 최근에 계속 해온 얘기인데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위다. 원자라는 개념도 하나의 단위죠. 더하고 빼고 연결하는 게 다 단위인데 언어의 단위는 낱말 수학의 단위는 일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어야 이 우리가 지식을 구할 수 있다. 지식의 출발점은 단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럼 자연은 단위가 뭐냐 굳이 말하면 원자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양자역학의 성과에 의하면 원자론은 뻥이다. 원자가 단위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왜 그러냐 이 존재가 무엇일까 제가 연구를 쭉 해놨는데 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고 데카르트가 수정했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쓰던 말이래요 그게.
네. 하여튼 그 있는데 결론은 데카르트가 하는 말은 존재가 제 출발점이다. 나는 생각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생각하던 뭐 그 중요한 게 존재가 출발점이다. 이게 데카르트가 하려고 했던 말이 검색해 보면 다 나와. 그게 제1 원인이고 제1 명제고 모든 사유의 출발점이다. 그럼 존재가 또 뭐냐? 한자로 보면 존은 있을 존이고 또 재는 있을 재인데 뭐냐고.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존은 명목이 있는 것이고 재는 시공간적인 어떤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재는 여기나 저기에 있는 것이고 존은 이름이 있는 거야. 영어도 마찬가지로 being이 있고 is 아니, 발음하기 힘들어. 아이, 그거 있어.
It
existent.
existence. existence. 아, 또 이 발음하기 힘들어. 그 이제 실존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어원으로 분석해 보면 똑같아요. 이 두 마리. be 플러스 it이에요. it.
it.
있다. is죠. it is죠. 뭐 이러잖아요.
아,
근데 it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리키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거기에다가 be를 붙인 게 be 플러스 it이 being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이것도 그 제가 이거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알아서 들어요.
existence.
우리말 있으면 뭐냐 원래 이 언어가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사를 삐뚤어서 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래서 턱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 있는 그것이 있는 것이다.
뭐야 그게?
그것은 뭐냐면 가르쳐지는 대상을 말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뭐가 있다가 그 있은,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가르쳐서 그게 있는 거네.
예. 하여튼 내가 가르쳐서 그 대상이 있는 게 있는 것이다.
아.
그것이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말이나 영어나 이 라틴어나 중국어나 다 뜻이 같다는 거예요. 존은 내가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존이고 쟤는 가르쳐지는 게 쟤가 쟤야.
뭐야 그게?
이렇게 쪼는 게 존이고 쟤가 쟤라고. 그래서 존은 내가 이렇게 쪼는 거고.
아, 가르치는 거? 아, 이게 못 알아.
닭이 쪼듯이 쪼는 게 존이야.
아, 원래 쪼는 거 이거 쪼는 거.
그것도 존이고 닭이 모이를 쪼는 것도 쪼는 거. 하여튼 존재가 인간이 지목하는데 그 지목되는 것이 존재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보통 인간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지목되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존재론을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막 존재가 뭐냐 하고 이 3천 년 동안 돌았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어.
그거 생각보다 그 결론이 잘 안 나더라고.
예, 불교에서는 제법 무아라고 해서 그것은 없다. 존재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인간이 말하는 존재는 이 가르쳐지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자연이 존재하는 건 뭐냐?
그게 핵심이죠.
원자로는 개소리고 자연도 인간처럼 이렇게 서로 지목하고 있더라. 자연 둘이 모여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상호작용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중력이라고 하면 지구의 중심과 내가 서로 이렇게 사투리면 전주고 있어.
전중력
서로 겨누고 있다고. 그게 상호작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둘이 동시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김춘수 씨의 CM은 내가 네 이름을 불러주자 내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꽃이 될 리가 없고. 하여튼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지목할 때 상대방도 나를 지목한다는 거죠. 둘이 서로 이렇게 지목하는 게 그 존재라는 거예요. 자연은 스럽게 그렇게 맹렬하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이러고 있어. 서로 둘이 붙잡고 막 이러고 막 서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이제 결국에 또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볼 수가 없다면은
비가 내리면 꽃이 피는 거 그거 상호작용.
아,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름 붙이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건 이제 구조론이 다 해석하는 것이고 구조론에 말하는 그 다친 게 그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동시에 겨누고 있는 그게 다친 게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그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입자를 주고받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서 동시에 서로 공을 던지고 있어. 뭐 공놀이 할 때 서로 막 공을 던지고 있잖아. 그걸 동시에 하고 있어. 한 명이 던지고 받는 게 아니라 둘이 동시에 서로 막 던져요. 공을. 그것이 상호작용. 그것이 이 그런 구조가 구조론에서 말하는 다친 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딱 밸런스가 맞아서 균일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입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밸런스가 되면 한쪽으로 가버리고 플라즈마처럼 흩어져 버리고 그것이 딱 균일해서 중간에서 밸런스가 딱 맞으면 질에서 입자로 도약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진행돼서 어떤 얘기 어떤 무엇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존재는 인간 기준으로 하는 말이고 그럼 자연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자연도 인간처럼 서로를 향해서 뭔가를 막 던지고 있다. 야구공을 주고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것은 존재는 반드시 관측자가 있어요. 대상의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자연의 질서가 아니다. 인간 위주의 생각이지 반쪽짜리라는 거지. 그 뭐냐면 이렇게 둘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뭔가 있다는 것은 인간을 빼고 이 대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 반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말하면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이것을 가리킬 때 이것도 인간을 가리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빼고 이 대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연 존재의 절반만 인간이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하고 커플이다 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 있으면 이 사람도 나하고 관계 있는 거야. 근데 인간들이 존재라고 말하면 내가 이 대상하고 관계는 빼놓고 이 대상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없고 이 대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내가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말하는 존재도 결국 인간과 대상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야. 우리는 귀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싹 빼고 이것만 스스로 있다 있잖아 여기 있네 이러고 막
아 그러니까 그 왜 사람들이 그런 게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뭔가에 대해서 이름이 있으면은 이게 이 이름이라는 게 결국 사람 사회에서 불리는 이름이라는 그걸 자꾸 막 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추상적인 존재 예를 들어 사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존재도 존재한다. 그럼 선이 존재한다.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는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는 상호작용 안 해요. 일방작용만 한다고. 빛은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데 그림자는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상호작용이 아니지. 그건 희미한 존재라고. 그건 질입자 힘운동량에서 한 양점 되는 거고 그림자는. 질의 존재가 진짜 존재예요. 질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있다.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근데 그림자는 당하기만 하지 그림자 누구를 좁혀고 막 그런 못해. 빛은 막 패잖아. 사람 살을 막 태우고 막 피부병 생긴다고. 근데 그림자가 피부병 만들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럼 진중권은 뭔가요?
그것은 이제 엘리트 세계의 어떤 그림자지.
아.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그 자기 지식이 없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자기 철학이 없고 자기 이론이나
그러니까 사상. 나무 사상을 가지고 팔아먹는 극강꾼이지.
강신주 뭐 이런. 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열쇠이기 때문에 상대방 자기보다 더 열쇠로 만들어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시니컬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냉소로 하는 거지. 내 지식은 다 가짜야. 진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한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안 해. 왜냐면 다 고객이거든.
그럼 진중권이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시간 좀 남아 있습니까? 아까 시간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서론 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까마귀 이야기를 합시다. 죽은 까마귀를 살리려는 의사 짝짓기 행동. 그 까마귀가 죽었는데 다른 까마귀 와서 막 교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 시간이.
그걸 보고 막
이상하다.
충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소리를 난대. 원래 동물의 그런 행동을 마운팅이라 그래요. 그쵸? 개, 고양이 다 해. 원숭이 그 다 해. 보통은 마운팅을 하는 게 서열 확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서열 확인도 인간들 지어낸 얘기고 그냥 얼쩡거리는 거죠.
그것도 상호작용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까마귀 왜 죽은 까마귀한테 그런 짓을 하냐면 손이 없으니 그렇지.
야, 부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예?
부리 입으로.
부리로 어디 쪼아 쪼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체 접촉이 가능한 유일한 분야 부분이 그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안 하고 뭘 어떻게 하라고? 죽었어. 죽었는데 살려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동물이 죽음을 이해를 못 하거든. 죽음을 이해 못 하니까 뭔가 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까 해서 상대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뭐 코끼리도 하고 고래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막 강간하려고 하는 인간이 보기에 강간으로 보이는 거지. 그건 인간이 멍청하게 생각하는 거고.
왜 강아지들도 보면은 죽은 강아지한테만 핥아주고 뭐 그러는 게
그거를 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사람한테 막 꾹꾹이를 하거든요.
그거 되게 웃기던데.
그거는 원래 이 어머니의 가슴을 눌러서 젖을 짜내려는 행동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고양이 그 새끼가 아 이걸로 하면 젖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거 본능이라는 건 자기도 잘 모르고 하는 게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들이 엄마 젖을 누르면 찌찌가 나와 이걸 모른다고. 본능이기 때문에 왠지 눌러야 될 것 같아. 누르면 말랑말랑 촉감이 좋잖아. 그래서 누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원숭이도 가끔 보면 사람한테 와서 막 털 고르긴 하는데 털이 없으니까 옷을 막 고르고
털 골라주고 있어.
머리
개털도 막 골라주고 하는데 사람은 그걸 가지고 와 원숭이가 소금기를 뜯어먹는다고 내가 볼 때 개소리야. 그게 그냥 친밀한 스킨십이라고. 그 사람이 원숭이를 막 때리는데도 원숭이가 와서 막 골라주더라고. 근데 그거는 스킨십 행동이지 그걸 가지고 뭐 소금기를 떼어 먹으려고 하는 행동이 나는 내가 볼 때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걔도 그 사람한테 입을 핥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사람은 아 뽀뽀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한다고. 근데 걔가 무슨 뽀뽀를 해 참.
그러니까 무슨 키스를 하려고.
고양이가 와서 문지르는 것은 자기 냄새를 묻히려는 거예요. 그것도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굳이 말하면 이제 사람이 고양이를 못 알아보고 죽일까 봐 자기를 먹을까 봐 자기 냄새를 묻혀놔서 인식시키는 거예요. 걔는 오줌으로 이제 구역을 표시해놓고. 그래서 걔가 사람을 입을 핥는 것은 늑대 새끼가 늑대 어미가 돌아오면 입을 핥으면 늑대가 개워서 새끼한테 먹인다는 거죠. 근데 걔도 이제 그 본능을 까먹었어. 그래서 자기도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몰라.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거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까마귀도 자기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시체를 강간하냐 그러고 막 오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마귀 없어.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 과학자들이 너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야. 동물의 행동은 의미가 없어요. 자기도 잘 몰라. 그냥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걔도 막 사람 입을 핥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막 토해서 걔한테 먹여야 되냐. 아니요. 안 돼.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이번 호주 산부 때문에 최근에 알게 됐는데 코알라는 똥 싸갖고 준다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유칼립투스 잎이 잘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방이 엄청 많아. 그래서 반소화시켜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토해서 먹이는 게 아니고 그냥
똥으로
똥 무시하면 되는 게 인간 몸에는 2kg 정도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야. 그 위장에 한 1.5kg 있고 피부에 한 500g 있는데 안 믿어져요. 나도 누군가에 의하면 화장실에서 응가를 보면 그 반이 바이러스 시체라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데. 그럼 그 영양가 있어. 그래서 개가 먹잖아.
먹어야 되나?
개들이 그거 먹는 게 이유가 있다고.
아, 그래서 잘 먹더라 내가 먹이니까.
맞아요. 건강 요법 중에 오줌 마시는 거 있잖아.
다음 곡지는 언어의 시작. 아까 좀 했던 이야기 같은데 사람들은 언어의 출발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냉동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요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채소부터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전에 수확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자연인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 일단 요리하기 전에 밭에 가서 뽑아. 아니 그 전에 씨앗을 파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전에 씨앗을 구해 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전에 밭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따지고 보면 끝이 없어요. 몇 단계 다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하자고. 그 전에 그 여기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가? 여기가 사막인데 어떻게 농사를 짓나? 이런 걸 계속 파도라면 끝이 없어. 전제의 이게 10단계, 20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밥 못 먹어.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 진술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뭐 사과가 익었는데 이게 과연 빨간 사과인가 덜 익은 사과인가. 사과를 딱 한쪽은 빨갛고 반대쪽은 파래요. 햇빛 본 쪽이 빨갛다고. 그래서 농부들이 바닥에 비닐 같은 걸 깔아서 바닥 쪽도 빨갛게 만든다고. 사과 과수원에 가보면 바닥에 뭐 번쩍거리는 거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빛을 반사시켜서 반대쪽을 빨갛게 만드는 거죠.
전혀 몰랐네.
근데 그런 이제 시시콜콜한 팩트를 따지면 점점 논쟁이 수렁으로 빠져서 상대방이 이 승부를 가네요. 겉으로는 맞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식 웃기고 있네 이런다. 그래서 말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뭐 랑그의 빠롤, 뭐 시뮬라시용의 시뮬라클 이런 거 이야기해 주면 돼요. 뭐 소시르가 어떻고 들레즈가 어떻고 이런 얘기해 주면 다른가. 근데 이런 건 다 개소리고 이런 건 결국 학벌 대결인 거예요. 내가 가방끈이 더 길지 이런 얘기라고. 무슨 토론을 하면서 할 때 랑그 빠롤 이야기하면 아 저 사람 가방끈 자랑하는구나. 그런 사람도 뭐 시뮬라시용 이러면 아 개소리 자기가 서울대 나왔다고 뉴스에 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얘기야.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단어 한두 개로 밥 먹는 철학자가 있다는 거야. 참내 웃겨 빠져 웃기고 자빠진 거 아니야. 그 철학자가 평생 연구한 게 단어 한두 개 만든 거야. 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리를 하기 전에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토론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상대가 맞대응을 해요. 그럼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선점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와 상대가 공유하는 토대를 흔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빨갛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아니야 파랗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미리 선점해서 근데 이게 사과 맞아? 이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 사과가 중요하냐 복숭아가 중요하지. 지금 태풍이 와서 복숭아 받아 복숭아 다 떨어져도 이렇게 상대방이 사과를 이야기할 걸 미리 알고 복숭아로 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되게
지금 과일 장사할 때냐고. 지금 과일 이야기 왜 해. 지금 경제가 이 판국인데 지금 고무신을 만들어야지 무슨 과일이야 하고 또 상대가 뭘 말하려고 하는 순간 그걸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하고 말이 아예 안 통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상대방이 하나 배웠기 때문에 금방 따라와요.
따라와.
네. 보통 상부 구조를 이야기하면 상대방 바둑 게임으로 말하면 콜 하면서 계속 레이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고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판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그 판을 따라와서 상대방도 아 이거 판 키워서 내가 다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쪽으로 가면 이 판이 끝나. 그러면 아 요 판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고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지만 이렇게 전제로 가면 승부가 안 나요. 누가 이겼다 졌다가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근본적인 논의로 가기 때문에 상대방도 아 이거 잘하면 내가 이거 점수 딸 수 있겠는데 하고 흥분해서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대화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토론의 기술이에요. 근데 일단 뭐 내가 사회 잘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뭐야 JTBC가 누구죠?
손석희.
내가 손석희라면 팬들들이 나와서 둘을 막 싸움 붙여서 개싸움을 만들면 안 되고 둘이 토론을 잘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제를 계속 그런 단어를 계속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일단 내가 유재석이다. 그러면 다른 연예인들 쭉 세워놓고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야잖아요. 둘이서 막 싸워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주먹다짐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게 미리 그 모순 충돌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폭파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전제로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제들을 미리 딱 생각하고 와야 돼요. 그 현장에서 막 생각해서는 이미 늦은 거죠. 바둑 두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전술로 나올 것이다 미리 알고 가야 돼요. 또 내가 어떤 사람하고 토론한다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다 하고 미리 짐작하고 나서 또 내가 추미애 편이고 저쪽은 검사 편이다. 그럼 내가 막 검사를 옹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실은 검찰이냐 장관이 이게 중요한 게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은 이 상황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이걸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밀어주는 척하면서 엉뚱한 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거기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상대방은 내가 검찰 측 패널로 나왔으니까 검찰에 유리한 이야기만 해야 되겠다는데 내가 먼저 그걸 이야기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제의 전제의 전제로 가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설득하려면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유시민이 지금까지는 계속 국민을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져주면 국민이 자기 편이 되는 거야. 국민한테 역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분노를 앞세워야 되고 생기와 활력, 개성 이런 것을 보여야 돼요. 내가 여자친구하고 막 대화를 한다면 여자친구가 이거 어때? 그러면 아 지금 피자 시킬 거야 말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데 목소리 톤이 활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댓글 읽어보면 어떻게 피자를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다. 피자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 맨날 그 얘기하고 있어. 지금 피자가 중요하냐고 내 목소리 톤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사람들이 그걸 생각 못하고 빨리 피자를 시켜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계속 뭐 토핑이 어떻다 얘기해가지고 피자를 30분 동안 못 시키고 있다.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거 진짜 어렵던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업된 기분으로 생기 있게 말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거 더 힘들어.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남자한테 생각하거든.
그렇죠.
식당에 가서 뭐 주문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뭔가 끝내려고 그래.
근데 분위기를 계속 띄워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계속 눈을 맞출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피자를 먹으러 온 게 아니고 계속 눈을 맞추러 온 거야. 근데 눈을 안 맞추고 계속 피자만 시키고 있으니 짜증나는 거지.
근데 그 피곤하게 그걸 어떻게 계속해.
그러니까 돈 있으면 안 해도 돼. 돈 없으니까 비를 맞춰야 되는 거야.
답이 안 나.
아이고 아버님 그거 잘했어? 잘했지.
딱은 몰라.
아버님 못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결론은 이 화를 쏘는데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화를 잡아당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결론은 전제와 진술에서 진술이 아니고 동사가 아니고 명사, 진술이 아니고 전제, 전제가 아니고 명제 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 시대의 담론이 뭐냐, 뭐 21세기의 담론이 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론은 결국 미디어 담론이고 결국 예를 들면 TV 토론을 내가 나왔다면 내가 왜 당신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 있기 때문에 이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해야 된다. 그럼 결국 스티브 잡스를 찬양하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이번에 신년 토론회에서도 유튜브 갖고 얘기를 계속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중권은 유튜브 없어져야 된다고.
나 그냥 웃겨 죽은 줄 알았어.
그건 진짜 멍청한 생각이고 미디어 담론은 결국 유튜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되었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티브 잡스 훌륭한 사람이라면 다 그건 맞는 얘기야. 잡수 까면 안 돼. 그 욕 먹어.
진중권은 다 그냥 대세인 걸 다 까는 게 자기의 역할이라 생각하는 거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진중권이 개인 유튜브 방송 안 하지 못하잖아요. 지가 까가지고 그, 어떻게
신년 대담이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이제 언론 계획이 주제라고. 그럼 언론의 대안이 뭐냐? 미디어라고. 미디어의 발전이라는 이런 담론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담론이라는 것은 어떤 결론이 아니고 지금 미디어 이야기를 하는 시대다. 이게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를 박살내야 된다. 이건 담론이 아니고 지금 조선일보 같은 종이에서 모니터로 권력이 넘어가고 있다. 이게 담론인 거예요.
그런데 진중권은 그러니까 1인 미디어의 단점들을 계속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네. 당신은 어떻게든 지금 미디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당신 미디어로 밥 먹고 있잖아. 그럼 당신은 미디어한테 제사 지내줘야지. 미디어가 당신 아버지지. 근데 유튜브를 계속 까고 있다면 유튜브 까서 먹고 산다면 유튜브가 그 아버지지.
아 까서 먹고 사든
그러니까 뭐, 같이 유튜브 밥을 먹고 있잖아.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유튜브한테 제사 지내줬다고 형님이라고 말해야지. 그걸 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인터넷 어떤 토론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을 이게 뭘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의 주제가 바로 이 미디어다. 우리는 이 미디어라는 한 배를 타고 있다. 일단 옛날이라면 TV가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미디어일 거예요. 우리는 다 그 TV에 밥 먹고 산다. 지금은 우리는 다 유튜브에 밥 먹고 산다. 이런 것을 계속 환기시키는 것이 그 토론에서 진정 상대방을 설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1배에 접수됐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 쪽에 유튜브를 가져오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시민 측에서도 네. 조금 대응을 잘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중권이 자꾸 까니까 네. 유시민은 또 장점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까든 장점을 이야기하던 결국 유튜브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담론이라고.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계속 맞춰가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 상대방을 이겨 먹으려고 하면 대화 안 해. 누가 대화하려고 하겠냐고. 이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치. 아.
그래서 계속 대화가 연결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